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응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민간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보안 당국이 이라크 측으로부터 긴급한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7, 8명의 ISIL 테러분자들이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보안경찰 대변인은 언론에 국내외 기관들과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를 긴급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테러방지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간 스웨덴 국적자는 적어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모두 13개 국가 인근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의 해상과 공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 13곳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을 뿐 작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 해군 선박과 공군 항공기로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 같은 규제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호주군이 신설하는 잠수함 부대의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프랑스 잠수함 제조업체 DCNS사를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12대의 잠수함 구매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군수 계약입니다. 턴불 총리는 DCNS 측의 제안이 호주의 특별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럽 마린 시스템도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이 계약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의 동결자금을 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전용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일 미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약탈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주 판결에서 미국은행에 있는 이란의 동결자산 20억 달러를 이란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폭탄 테러 사건에 이어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바르타워 테러 사건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 등 1,300여 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이란은 그러나 이 같은 폭탄 테러 사건들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83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이번 서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을 얼마로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된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리아의 알카에다와 ISIL,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여러 이슬람 과격단체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란이 이들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스라엘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2018년 만료되는 안보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연간 31억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협정에는 적어도 연간 40억 달러로 증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들이 가뭄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23개 비정부 기구들로 구성된 소말리아 NGO 협력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 소말리아의 지난 2010년과 같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의 경우처럼 국제사회에 편입되게 해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연계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진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한참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었지만 그런데 그때도 북한은 중단 없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북한 제재 국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거의 준비가 끝났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 강력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를 다짐했고 실제로 그런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다면서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훨씬 강경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구멍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실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지도층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그 무엇보다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임박 징후보다는 뭐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시한 것의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난달 15일 최초 발사에 실패한 만큼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보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7일에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 외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도 앞서 25일 기자들과 만나 시카 회의에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시카 회의 문서에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하인은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언젠간 협상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이논 전 특보는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인 방법도 압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dual-track approach, pressure and diplomacy, and pressure facilitate.
아이논 특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압박과 외교의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고 압박은 외교적 해법을 촉진시킨다며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를 위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이 대대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선제공격이 아닌 억제책으로서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협력이 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that there is a path for a
햄리 소장은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고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난징대 주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생 목적의 물품을 제재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원유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국에 뒤떨어져 있고 또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두려워할 만한 라이벌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협박을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종이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교수는 지금은 한중이 북한의 핵 야욕에 맞서 단합할 시기라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다이빙거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정을 나눈 친구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의 자매지 국제성구도보가 21일 다이빙거 전 중국 국무위원의 회고록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주석 체제에서 외교 정책을 보좌하면서 중국 정부 특사로 북핵 협상에 관여했으며 최근 전략 대화 다이빙거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국제선구도보는 다이빙거 회고록에서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10번 정도 만나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3년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전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 방문에서 다이빙거는 그해 초 1차로 열린 미중북 3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담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해 그해 6자 회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회고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시간이 흘러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졌을 당시 일화가 나옵니다. 2009년 들어 북핵 문제가 급박해지자 그해 9월 16일 다이빙거 국무위원이 방북해 백화관 초대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을 북핵 문제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6자 회담보다는 미중북 3자 회담이나 한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빙거 특사는 6자 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이 좌초되면 북한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미국의 태도를 보고 6자 회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미북 양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회고록은 밝혔습니다.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또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을 때 다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라고 권유했고 김 위원장도 당시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나이빙거 특사에게 한반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회고록은 전했습니다. 나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2011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 방문 뒤 귀국길에 중국에 들른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김 위원장이 급서했다는 소식을 미얀마 방문 중에 들었다며 처음에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의 죽음을 맞아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김 위원장과 쌓은 우정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에 유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공국 왕자가 동행하고 홍콩 배우 성룡이 이들의 베이징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지스, 평화의 문화를 향한 대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의 핀 쉬들란 박사와 같은 해 화학상 수상자인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하 노베르 박사가 참여합니다. 모라베츠 이사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이 성사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We have been in I think 2.5 years ago invited by the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to Pyongya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cooperation.
2013년 8월에 북한의 내셔널 피스 커미티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이후 2년 반 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6번 방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초청 기관과 학교 당국 등과의 조율을 거쳐 작년 10월에 일종의 행사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제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가 동행해서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해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면담했습니다.
행사 준비 절차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In the course of our six visits, we have discussed the plan also with the ambassadors of Sweden, Germany, and Poland, for example, who are based in Pyongyang.
여섯 번 방북하는 동안 평양 주재 스웨덴, 독일, 폴란드 대사와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시 스웨덴 대사는 북한 학생과 과학자들이 지식과 교육 등에 목말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격려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학생들을 외부의 저명 과학자 등과 접하도록 하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요. 폴란드 대사는 이런 행사가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메어리드 맥과이어에게 자문을 구했고 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29일 노벨상 수상자 3명 또 저와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이 방북길에 오릅니다.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어떻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죠?
All of these three Nobel laureates have been participating in previous Bridges events in the ASEAN region, which have been held in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Vietnam.
세 명의 노벨 수상자 모두 국제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고 과거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릿지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분이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 출신국도 다르다는 점 역시 이번 행사에 초청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조직은 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3명 모두 항공료를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홍콩 배우 성룡이 이번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He is also a member of our advisory board and right. we have been hosting him in Cambodia and in Thailand through various events in the past. He will not be able to join us for the
네, 성룡 역시 우리 조직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주최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는 현재 영화 촬영 중이어서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못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방북 전후에 머물 예정인 베이징의 호텔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요. 오는 28일 저희 일행을 위한 만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성룡이 앞으로 동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북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다음 달 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성룡이 촬영 스케줄에 따라 혹시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계획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어떠죠?
Basically, we have talked now to very many, professors, students, rectors, presidents of the universities, and all the response was, through the.
그동안 북한의 대학 학장들을 비롯해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 열정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로지 열린 교육과 과학 교류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요. 따라서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뿐 아니라 참가자들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각 행사 모두 세 개 대학의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연구와 관심 분야에 대해 논하고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장기적 유대 관계를 갖는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최한 행사와 동일한 방식이죠. 이번 방북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바라십니까?
We aim to inspire the young generation. We aim to strengthe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building long-term bridges between the visiting Nobel laureates.
북한을 방문하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현지 대학 등 교육기관 간 장기적 가교를 구축해서 북한의 젊은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고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과학과 교육을 평화와 개발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관여하길 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이자 정치와 권력 게임을 넘어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변화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길 바라기 때문이고요. 방문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세와 관련된 우려는 없는지 또 이로 인해 방북을 주저한 적은 없는지요?
Of course, we are watching closely what's happening. It's a concerning development. Yet we believe in dialogue and exchange and education as a basis for peace. So we are not.
물론 걱정스러운 정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화와 교류, 교육이 평화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불러오기 위한 조용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2년 후 스케줄을 미리 짜야 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방북 날짜를 이 시점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고요. 따라서 다음 달 열릴 북한의 노동당 대회나 현 정국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 측 우려를 들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노벨상 수상자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까지 만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We'll not engage, as I said, in any political activities. So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평양에 내린 뒤 이번 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북한의 로켓 시험과 5월 노동당 대회 등은 우리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지만 이 시기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방북이나 초청 등 북한과의 교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 are open for any further plans for common research programs, for academic exchange, for further bridges events there, for more Nobel laureates.
공동 연구나 기타 학술 연구 또 브릿지스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혹은 북한 학생들의 외국 방문 등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만큼 우선 이번 방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6차례 방북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친 이번 행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으로부터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앞으로 5월까지 몇 차례 황사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한반도에 올 들어서 가장 먼지가 많은 황사가 불어왔죠?
예, 주말 사이에 모래바람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4일 사이에 북한 전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 보도에서 북한 중앙기상예보대 최경식 실장은 이번 황사 현상이 올 들어 다섯 번째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사흘이나 지속돼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된 황사 기간보다 길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사 발원지로부터 북한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활동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황사가 심했죠?
예, 23일에서 25일까지 한국도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6일에는 한국에서 황사가 물러났지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지난 며칠간 쌓인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혼동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황사는 중국을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묻어오는데요.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을 타면서 생긴 입자로 아주 작습니다. 황사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자, 황사와 미세먼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건강에 해로울까요?
예, 황사의 흙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면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더 심각한데요. 크기가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몸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폐 속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심장 질환과 고혈압, 뇌졸중,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이 타면서 생겼기 때문에 카드뮴, 알루미늄 등 독성 성분이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2013년에 1급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황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무엇보다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물론이고 또 머리카락에도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세안도 꼼꼼히 하고 온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먼지가 심한 날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런 속설은 입증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을 마시면 좋다고 했는데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네,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또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또 미역 등 해조류와 과일, 채소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환기를 시키거나 할 때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 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가급적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만간에 또 황사 소식이 있나요?
예, 북한 중앙기상예보대의 최경식 실장은 조선중앙통신에 5월까지 황사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황사는 주로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오늘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설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도록 이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0주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도시로 이 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 이 4월 26일 그 당시에는 이 소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날 새벽 1시 24분에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면서 이 충격으로 원자로가 파괴됐고요. 원자로를 덮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까지 날아갔는데요.
네.
예, 원자로는 불길에 휩싸였고 이 내부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이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물질이 무방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 사고 후에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은 통제 구역으로 선포됐고요. 약 33만 6천 명의 주민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네,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된 예, 이 체르노빌 사고였는데요. 이 폭발 사고 후에 방사선 유출 때문에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죠.
네, 그런데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사고 당시에 폭발로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이후 몇 주 동안 29명이 더 숨졌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방사성 오염물질 유출 차단을 위해서 이 현장에 투입됐던 요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대로 방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습니다. 이후에 이 방사성 피폭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 수 집계가 이 러시아 정부 발표와 환경단체들 주장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2005년 공식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가 56명, 그리고 이 피폭에 따른 암 사망자 등이 4천 명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06년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만도 이 방사성 피폭으로 20만 명이 사망했고요. 10만 명이 후유증 등으로 더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공식 보고서와 또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나 끔찍한 참사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고 사실을 숨긴 이 소련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소련 정부는 원전이 폭발한 지 이틀 뒤인 28일에야 이 국제사회에 사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원전 주변 주민을 처음으로 대피시킨 것도 발생 후 36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VOA 방송 기자가 이 사고 당시에 체르노빌에 거주했던 알렉산드르 그루제피츠와 이 그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그루제피츠 씨와 가족들은 이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뒤에야 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는데요. 당시에 이 소련 관리들은 몇 주 후면 다시 집에 올 수 있을 거라는 말 거짓말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네,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이런 이 대처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방사선 수치가 높은가요?
예,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한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노인들 이 수백 명이 통제 구역 안에 있는 고향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들은 직접 먹을 것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당국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도 찾고 있고요. 체르노빌 원전에서 이 방사선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요원 그리고 작업자들도 이 원전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14일 동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있는가 보죠?
예,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수습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처음 폭발로 인한 원자로 건물과 주변 화재는 이 5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 안에서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리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유출됐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은 유럽을 지나서 이 멀리 미국 동부까지 검출될 정도였습니다.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의 양이 10톤에서 20톤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네, 최초 유출 후에 소련 당국은 문제 원자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소련 정부는 이 사고 발생 7개월 뒤에야 이 원자로 잔해와 이 오염물질을 콘크리트로 덮어 씌우는 작업을 완료하면서 이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이 차단됐는데요. 이 사고 당시 원전에 있던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지금도 이 콘크리트 방호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방호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방호벽은 당초에 30년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폭발 사고가 3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이 방호벽에는 일부 균열이 생기는 듯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철제로 된 추가 방호벽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총 공사비는 23억 달러 이상 소요될 예정인데요. 유럽 부흥 개발 은행 등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프랑스 업체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군요.
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차세대 잠수함 사업 업체로 프랑스 국영 방산 업체인 DCN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또 독일 업체 등도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요. 최종 승자는 프랑스의 DCNS가 됐습니다.
네,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예, 400억 달러로 이 호주의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DCNS는 앞으로 이 호주 해군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턴불 총리는 프랑스의 DCNS가 호주의 특별한 요구를 가장 충족시키는 제안을 했다면서 호주에서 호주의 노동자들이 호주 철강으로 이 잠수함을 건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업체가 경쟁해서 승리했는데 프랑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고 환영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이 프랑스와 또 호주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했고요. 또 장이브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도 DCNS가 이번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프랑스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업체 수주가 꽤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잠수함 수주 경쟁에 참여했었는데요. 호주의 토니 에버 전 총리가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난해 말로 이 에버 총리가 물러난 후에 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호주 정부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자극할 걸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이 나카타키 겐 방위상은 호주의 이번 결정이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호주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경제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풍부한 석유를 팔아서 중동의 부국이 됐습니다. 이 정부 재정 수입의 석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죠. 이번에 나온 이 경제개혁 정책은 이 새로운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새해 계획은 국영 석유 회사를 이 사유화해서요. 개발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예, 국영 석유 회사인 이 아람코의 지분 5%를 매각해서 2조 달러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비석유 산업 육성, 도시 개발, 또 빈곤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내다본 장기 개혁 정책을 담고 있고요. 현재 국내 총 생산의 40% 수준인 민간의 비중을 2030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석유 부문의 정부 수입도 6배가 넘게 늘면서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 사우디는 이 석유랑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정 의존도가 높은데
네.
이 그 경제 계획이 실천이 된다면 이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 사우디의 제2왕위 계승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부왕세자가 이 주도했는데요. 모하마드 부 왕세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우디가 그동안에 이 석유에 중독돼 있었고 이는 아주 위험하다면서 2020년까지는 이 석유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한때 이 100달러가 넘던 배럴당의 유가가 이 4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늘리고 25년 만에 처음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죠?
네,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늘 선거를 치르는 주들에서 각 당 선두 주자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화당은 이 부동산 재벌인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에서 모두 승리할 걸로 예상되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이렇게 3개 주에서 무난히 승리할 전망입니다.
네.
예, 코네티컷주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격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의 결과들을 보면 보통 이 큰 주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또 작은 주에서는 민주당 샌더스 후보가 서로에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선거를 치르는 주들 가운데 하나죠. 로드아일랜드 주, 면적 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걸로 보였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일요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9%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샌더스 후보가 4%포인트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나머지 두 후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오늘 선거보다는 앞으로 경선을 치를 다른 주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두 후보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상대 후보가 유리한 몇몇 지역은 서로 양보하기로 했었죠.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의원 845명을 확보하고 있는 이 트럼프 후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손을 맞잡았는데 그런데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이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서로 상대 후보를 찍으라고 말한 건 아니어서요. 사실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네.
예, 게다가 이 두 후보 간의 동맹이 하루도 안 가서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 자신이 1대1로 트럼프 후보와 대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케이시 후보가 물러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케이시 후보는 인디애나 유권자들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길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양 최저 11도, 최고 22도,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3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6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8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 국가 스웨덴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응해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민간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보안당국이 이라크 측으로부터 긴급한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7, 8명의 ISIL 테러 분자들이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보안경찰 대변인은 언론에 국내외 기관들과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를 긴급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테러방지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간 스웨덴 국적자는 적어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모두 13개 국가 인근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의 해상과 공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들 국가 13곳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만 밝혔을 뿐 작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군이 신설하는 잠수함 부대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말콤 턴블 호주 총리는 오늘 프랑스 잠수함 제조업체 DCNS사를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12대의 잠수함 구매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군수 계약입니다. 턴블 총리는 DCNS 측의 제안이 호주의 특별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럽 마린 시스템스도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일본이 계약업체로 선정될 것을 예상해왔습니다. 한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의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개선은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과 베트남은 포괄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워싱턴에서 제20차 인권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대화에서는 지속적인 사법개혁 노력과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 노동, 장애, 성소수자들의 권리 신장 등 폭넓은 인권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인권 변호사 응엔 반 다이 사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재임 중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의 동결자금을 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전용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마케도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일 미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약탈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주 판결에서 미국은행에 있는 이란의 동결자산 20억 달러를 이란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폭탄 테러 사건에 이어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바르타워 테러 사건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 등 1,300여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3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을 얼마로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된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18년 만료되는 안보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연간 31억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